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여기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Good morning.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눌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집에서 잘 읽고 계시죠? 어제 3장 저희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같이 대화하는 메신저 방에서 서로 나누는 시대가 바뀌어서 가족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잘남은 노출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방법이요 생존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허술하게 보이면 강자에게 당할까 봐 우리는 약한 약점을 가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이란 단어, 이 단어도 때로는 삶에서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또 우리가 겸손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시작을 보면 이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아주 겸손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이제 증언한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중에 참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라는 이런 단어를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보며 그가 선포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당시에 유명인사였습니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아주 능력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 유명인사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 강점을 드러내며 이런 또 유명해진 이것에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합니다. 엘리야라고 묻는 사람에게 난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메신저다 뿐입니다. 인간은요, 조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명해지면 자기를 과장합니다. 과장평가합니다.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모습 가운데는 겸손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메신저다. 이겁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무력해지고 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를 여러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 모든 것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취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목사도 설교 잘한다는 말 자꾸 듣다 보면요, 이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뭐 잘하나 보다, 똑똑한가 보다, 내가 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하면서 교인들이 여기에 또 이 영어로 그런 말 있죠, adding fuel to the fire, 불에 그냥 기름을 더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능력의 종이란 단어를 붙여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라고. 이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저한테 절대 능력이란 이런 단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 일도 없겠지만요. 인간은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저희 교역자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다 여기에 백수들이라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는 우쭐해지지 않고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를 메시아 앞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오늘 29절에 나오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겸손하여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희생물로 드려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까지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보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하다, 영적으로 이제는 내가 참 신앙이 깊어졌다 하는 이 말은, 아, 내가 뭐 도사가 되어서, 내가 똑똑해져서, 뭐 다른 무슨 능력을 받아서, 아, 내가 위에 처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나에게 중직이 교회에서 주어졌다고 하면 갈 길은 윗길이 아니라 아랫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2세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세웠는데 장로님들 중에 한 장로님이 전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그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부서에서 섬기다가 장로가 딱 되시더니 빗자루 걸레 들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걸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장로 되더니 왜 이런 거 하냐니까, 아,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나고 장로 되면 자꾸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제일 아랫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청소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분이세요. 엔지니어인데 그 로켓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발명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돼서 한 벽을 그분의 뭐 사진과 이런 걸로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빗자루 걸레 들고 청소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은 자꾸 올라가라 그러죠. 올라가야 많은 걸 누리고 올라가야 인정을 받고 올라가야 능력이 있고 올라가야 그곳에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내려가라 그러세요. 먼저 되고자 하면 나중되고 위에 있으려 하면 아래 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증언하는 걸 봐도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라 그렇다 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키우긴 누가 키워놓고 훈련은 누가 시켜놓고 이 따르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여기에 두 제자가 따른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의 추측은 이 바로 두 번째 제자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추측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요 이 청년들 자매들을 많이 이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꼭 말끝마다 이 단어를 쓰세요. 쟤는 내 제자라고. 쟤는 내 제자라고. 내가 훈련시키고 10대부터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쟤는 내 제자라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제자, 겨우 집사님의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 시켰다면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집사님 제자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제자 돼서 뭐 하겠어요? 교주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삶을 마음을 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읽어주세요.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내가 세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난 아래서 받쳐야 돼요. 내가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래서 받쳐줘야 힘을 받습니다.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 우리가 내가 세움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고 또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요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